오늘 목사님이 수요 예배에 교인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날 재림하신다고. 잘 오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오늘 같은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2절 먼저 보고 21절에서 30절 말씀 또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셨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펴보면 그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창세기를 펴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인간의 역사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는 일들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배신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배신하는 일들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로 점철하다 그 배신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와서는 절정에 이릅니다. 가룟 유다에 와서 말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주님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하실 때에 이 가룟 유다도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가룟 유다는 그러한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정확히 보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을 배신했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은 30의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은 30은 요즘 시세로 환산하더라도 크게 많은 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서도 살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리에 있었다가 가장 불행한 자리에까지 내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았던 열두 제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불행의 시작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조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 불행의 시작을 마귀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읽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부터 예수님 팔고 또한 가룟 유다의 불행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슬그머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작은 한 생각을 던져 넣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룟 유다 전체를 사로잡고 꼼짝 못하도록 하고 마치 운전수가 핸들을 잡고 차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아주 작게 한 인생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작은 생각을 던져 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 내 마음밭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담장이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사실 한뼘 남짓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닫으려고 하면 한없이 닫혀지고 또한 열려고 하면 세상이 그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두고도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 좋은 생각하고 또한 좋은 생각이 차츰차츰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좋은 생각들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이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언어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고 내 얼굴의 모습으로 비춰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과 조금의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고약한 생각, 심술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또한 나쁜 사람이다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마귀를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또한 그 마음이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마음이 먼저고 생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말을 낳습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행동을 낳고 우리의 행동은 쌓이면 습관이 되고 또한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내 말이 거치고 내 언어가 부정적이어서 이거 좀 바꾸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 말을 언어를 바꾸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정착이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모습이고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그 마음밭을 옥토처럼 기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묘사하시고 그 밭을 갈아 엎고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역시도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사단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제1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지배할까? 이것이 마귀의 숙제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의 거래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밭입니다. 이 작은 내 마음밭이 이 지구촌,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가슴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인 전쟁, 영원히 살 것인지 영원히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하는 하고 또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열매를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나의 생각이 오늘 나를 결정합니다. 내일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2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참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이론상으로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넘어집니다. 바로 내 생각, 이 마음밭을 갈아엎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생각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사로잡고 결박해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으라는 것, 꼼짝 못하게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무릎 아래 꿇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열등 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생각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들은 꼼짝 못하게 결박시켜야 합니다.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복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의식, 비교의식도 사로잡아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깊은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삭이 나서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워나갈 때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내 욕망을 내 안에 가득 채웠을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털고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그대로 두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잉태하면 바로 사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조하고 조급합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예배에 대한 감격 역시도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겼을 때에 아무리 은혜스러운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주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타락한 세상 문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 그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우리 마음 하나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짓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나오셨을 때에 사단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너에게 다 줄게.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이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 마음만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룟유다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 가룟유다와 같은 자리로 내쳐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유혹할 때에 제1목표점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또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두 번째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가룟유다를 공격할 때에 가룟유다의 가장 약한 부위를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룟유다의 약점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불평을 합니다. 어찌해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가룟유다의 본 마음이 아니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유다의 약점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가룟유다 자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약하다. 나는 늘 물질만 보면 거기에 넘어지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가룟유다가 잘 알고 있었다면 대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가룟유다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치려 하거나 보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니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결국 마음을 빼앗겨 결국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 기관 중에 강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틀림없이 약한 기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 참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체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강점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재능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 일 앞에만 가면, 그러한 환경 앞에만 가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본성은 같지만 마귀의 공격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시킵니다. 마귀는 사람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창세기의 롯을 보십시오.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질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더니만 결국엔 그 물질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성과 함께 자신의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해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가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 은과 금을 도적하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역시 물질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어 부부가 함께 죽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물질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은 사단은 여지없이 그 약점을 찔렀고 결국엔 그 약점 때문에 모두가 넘어졌습니다. 돈을 버는 데도 유혹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데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한 잘 보셨으면 쓰는 것도 좀 멋지게 예수님의 사람처럼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벌기도 해야 되지만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물질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좀 안정이 되면 교회 봉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고 속삭입니다. 스스로 나는 물질에 약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물질의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또 물질 앞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압니다. 삼손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 용사 1,000명이 한 사람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낙이 특비와 하나로 1,000명을 대항해서 이긴 바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삼손이 한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여자 앞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다윗 역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었던 천하거인 골리앗을 불과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렸던 대단한 용사였지만 그는 한 여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간음죄로 살인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를 주로 넘어지게 하는 죄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대고 나를 운전해 가려고 하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약한지 그것을 알아야 방어할 수도 있고 또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조용히 나 스스로를 말씀 앞에 돌아보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약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또한 흔들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단으로부터의 공격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생기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 안에 있는 본래의 죄성 때문에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는 그것이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납작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죄된 본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사단이 준 것이면 대적해야 합니다. 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마귀의 상점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멀리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금방에 마귀의 상점 앞에는 아예 금방에도 가지 않는 것,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생기는 그 악 감정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내 안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원망, 분노,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 원망, 분노, 악 감정들,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친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한 가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지기 전에, 해가 졌으면 해 뜨기 전에 화해하자. 어떤 분들은 3박 4일 가고 일주일, 2주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하면 자꾸 하다 보면 맷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역시 나의 관심에 나의 약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단만이 나의 약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약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단은 나의 약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자신의 종 삼기 위해서, 지옥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약점을 들어서 당신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소리에 들리면 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십니다. 드보라는 여인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외톨이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에우스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도오는 급쟁이였습니다. 성경 속에 서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셔서 우뚝 솟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보다 약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그 약점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나의 약점을 자랑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시키는지 그 사단의 전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맘밭은 작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맘밭에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유혹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는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지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지면 가룟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악한 사단 마귀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단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이길 수가 있을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전쟁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이겨 놓은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가면서 승리의 우리 주님의 깃발을 꽂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이겨 놓은 이 전쟁 승리의 깃발 꽂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필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가슴이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천국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마음밭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안에 어떤 약점이 있어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면 그것은 강점이 되고 세상을 이길 최고의 무기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사단으로부터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